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곧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쫓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때 그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중요한 교훈을 또다시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친구를 가질 것이고 그가 한밤중에 그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에게 말할 것이다. 친구여, 너는 나에게 떡 셋을 빌려주라. 왜냐하면 나의 친구가 여행 후에 나에게 도착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앞에 둘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가 안으로부터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너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라. 이미 문은 닫혔다. 그리고 나의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대에 있다. 나는 너에게 주려고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그의 친구됨 때문에 일어나서 그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은 지금 한밤중에 자기에게 찾아온 한 친구를 환영하고 그를 환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는 열기 때문에 광야를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밤에 여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지금 같으면 굉장히 결례죠. 아주 야심한 시각에 남의 집에 간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굉장한 결례인데, 그들은 그래서 한밤중에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 오늘 손님이 올지 내일 손님이 올지 언제 뭐 예고하고 오는 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손님이 올지 알수 없어서 항상 빵을 구워서 준비를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갑자기 한밤중에 친구가 자기 집에 먼 길을 걸어서 자기 집에 왔을 때 이제 그를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또 다른 친구의 집에 야심한 시각에 방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빵세 덩어리만 좀 빌려다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방문한 그 친구는 이미 그 시각이 야심한 시각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문을 잠그고 침수에 누워 잠이 들어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서 빵세 덩어리만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면서 밤늦게 찾아온 그의 무례함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강청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스러움을 뜻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면불구하고 빵을 좀, 빵세 동, 너희 집에 빵이 있으면은 좀 빵을 세 개만 좀 다워. 이렇게 졸라대는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가 친구랄지라도 참으로 귀찮고 불쾌해서 내 청을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 밤에 와서 이렇게 강청을 하니 이걸 안 들어주면 내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나를 복가될 게 뻔하니 네가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할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자다 말고 빵을 얻으러 온 친구에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이 예화가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다소 이두 사람의 이 친구들의 주고받는 이 이야기들이 다소 코믹스럽기까지 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야심한 시각에 자기 집에 방문한 친구에게 빵을 대접하려면 자기가 그러면 그 밤에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내를 깨워가지고 내 멀리서 친구가 왔으니 얼어서 빵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자기가 만들어서 주면 될 일이지. 굳이 그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있을 또 다른 벗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짜고짜 빵 세 덩어리만 빌리자고 말하는 이 친구도 그렇고 또 벗이라면서 밤늦게 급한 사정으로 찾아온 친구에게 이렇게 불쾌감을 표하면서 내가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짜증이 나고 정말 너한테 주고 싶지 않는데 네가 이 밤에 와서 하도 졸라대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만큼 주마. 통명스럽게 말하는 이 친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다소 친해 보이지 않는 별로 친해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처럼 보이는 이들의 모습을 굳이 예로 드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시라 하면서도 이러한 청에 대해서 미적거리면서 귀찮아하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이 엉터리 같은 친구들과 달리 이제 주님이 설명하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구라고 하면서도 친구처럼 보이지 않는 이들의 예화를 주님이 꺼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다지 친하지 않은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뻔뻔하게 늦은 밤에 와서 조르고 때를 쓰면 마지못해서라도 그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요청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찾을 것이다. 너희는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요청하는 모든 자는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불구하고 간청을 하는 친구의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는 이 친구와 전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구하는 자의 태도 세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먼저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찾는 것, 그리고 두드리는 것, 이 세 가지 행위였습니다. 먼저 구하라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의미는 아이테이테라는 이 헬라말인데 너희는 요청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명령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이 행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마치 우리 몸에 익숙한 어떤 습관처럼 늘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늘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마치 우리 몸에 익혀져 있는 어떤 한 습관처럼 계속 그렇게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둘째는 찾으라고 번역된 제테이테라는 단어인데 너희는 찾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명령법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찾고 한번 며칠간 찾아보고 안 되면 치워라. 그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두드리라고 번역된 크루에테라는 단어. 너희는 두드리라 이런 의미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명령법.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늘도 두드리고 내일도 두드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10년 뒤에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행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두 번만 하고 그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임의대로 내가 기한을 정해놔요. 내가 언제까지만 구하고 자꾸 두드릴 거야. 그리고 나서 아무 응답이 없으면 치워. 나도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런 나 중심적인 자기 고집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케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중요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다라는 점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시험에 들고 기도를 포기하고 심지어 믿음까지 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결국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일들까지 적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일을 습관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그렇게 될 때까지 구하는 걸 얻고 찾는 걸 찾고 두드렸을 때 열릴 때까지 그렇게 계속 습관처럼 해야 되는데 이 진지한 노력을 왜 계속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못할까요? 에? 왜 못해요? 대답해 보십시오. 왜 못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답은 그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 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매일 어떻게 습관처럼 그렇게 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오늘도 거기 계시고 나의 기도를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 확신과 소망을 바탕으로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라면 그 기도를 멈추게 하고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응답을 받을 준비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만큼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받을 믿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리고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바꾸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다른 일들이 그 기도 중에 먼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이 지속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래요. 뭐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뭘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하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신다. 라는 이 분명한 불변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언제까지 습관처럼 계속 그 모든 것을 기도 안에서 얻을 때까지 그걸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먼저 필요한 거죠.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무지. 그 핵심은 뭐냐. 기도는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앞에 설명한 그런 일들을 그 기도자의 영혼과 삶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뢰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데, 기도할 동기가 도대체 어디서 와요?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엄마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죠. 아무개 지체가 기도해 주면. 농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자에게 뭘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뭘?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졸라야 마지 못해서 들어주는 그다지 친하지 않은 친구 같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늘 습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9절, 10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간단한 일 같으면 왜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동일한 의미를 각각 다른 세 가지 표현으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응? 기도하는 행위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고 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셨겠느냐 반복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기도는 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이고 찾을 때까지 간절히 찾는 것이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는 거다.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집어치우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들어주실래면 말아. 아이, 나도 안 해, 이제. 응? 뭐, 백날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아예 그런 하나님 같으면 짜증나. 나도 이제 안 믿을래. 기도 안 할래.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기도해서 다 얻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만 얻느냐? 습관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그긴 시간 기도함에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것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응?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동안에 분명히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이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와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지 어떤 분은 10년, 20년, 어떤 분은 뭐 1년, 제각기 다 다르실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게 다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내 영혼 안에서 내 삶에서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해요. 줄기차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기도한 거왜 응답을 안 해주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논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속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오늘도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오랫도록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히 현실의 문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계속 두드리는 일들이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탐욕, 욕망들을 제거하시고 나의 고집, 어리석은 생각, 이 미련스러움들을 꺾으시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결국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들을 어떤 결정과 결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어떤 걸 기도해 놓고 뚝딱 응답되기만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은 좀 다르세요. 우리에게 어떤 고질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룰 계획들, 선한 계획과 뜻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의 사고는 단순해요. 나을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뭐 복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즉시즉시 응답하는 걸로 아는 무슨 굉장히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는데 될지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가 되느냐. 이번에는 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선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선 대신에 뱀을 그에게 주겠느냐. 또는 더욱이 그가 달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는 좋은 선물들을 너희 아이들에게 줄 줄 알았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엉터리 친구처럼 체면불구하고 무조건 때를 쓰고 졸라야 마지못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어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자하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고자 하시고 그 응답도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또 드십니다. 어떤 아비가 그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들이밀 것이며 계란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강도라 할지라도 뱀과 전갈은 위험한 것, 독을 품은 위험한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그 아비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험한 것을 줄 리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절대로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실 까닭이 없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좋은 것에 대한 그 이해가 하나님 편에서와 우리 편에서의 각각 다르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좋은 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 문제예요, 바로. 여기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반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주구장창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라?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풍요와 안정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핍과 불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나를 만나주시기를 고대하지만 하나님은 차갑게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하나님이. 응?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날 사랑하신다며.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죽을 만큼 힘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좋은 것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있구나.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은 과정이구나.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좋고 나쁨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좋은 것, 나쁜 것,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내가 보여지는 그림만 보고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외롭다, 행복하다, 그럼 내가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말이야. 우리한테, 우리 가족한테, 내 부모님,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응?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독해야 된다. 너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지독한 고독이다. 그러면 예, 하나님, 고독 속에 있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그 고독의 영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새롭게 재련되고 정련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붙들어요? 누구를 의지해요? 어디로 도망가면 고독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하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습관처럼 만들어진 견고한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깨질 건 깨지고 부서질 건 부서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건 만들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럼 그 모든 일들이 소용돌이 치고 우리 인생을 지나가고 관통할 때 뭘 해야 되느냐?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느냐?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걸 믿고 너에게 약속해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응?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막 뭐 아무에게나 그렇게 뚝뚝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그렇게 인생이 쉽게 쉽게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받는 것은 결국 인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와 괴로움과 고통과 시련과 슬픔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들을 하나씩 풀어감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소용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인생이에요. 아니 누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다고 얘기하던가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면 다 들어줘. 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정말.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완전하신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완전하신 계획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두벅두벅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그 인내의 오랜 시간들을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뎌냅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리 갈 길이 없거든.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싫어 그러고 밀쳐내고 다른 데로 가려고 보니까 갈 데가 없거든요. 응? 결국은 선하신 뜻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너무 좋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마침내 성취되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언하건대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그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시간을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는 절대로 다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지리멸렬하고 구태의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든지 돕든지 하라 그랬는데 미지근한 상태로 밋밋하게 가는 거죠. 그냥 입에 불칠하고 살면서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고 내일 또 눈이 떠지면 또 하루 또 세상에서 견디면서 사는 거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푸념 뒤에 자기를 숨겨두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어리석은 삶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너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엉터리 친구들처럼 너희들도 죄성 아래 존재하는 나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일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 않느냐. 어? 아유 저 왼수 이 밤에 와서 빵을 달래. 내가 저걸 친구라고. 그런데 이 밤에 와서 졸라 대니까 내가 빨리 주고 자야지.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그런 너희 자신을 보면서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존재이신지를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 해도 안 주는 분으로. 그리고 악해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하나님. 자기 자식만 챙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니까 주님은 이런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궁극에 구할 바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어떤 기도의 제목은 어떤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잘 살 것이냐. 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오늘의 이제 이 모든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뭘 주시지 않겠냐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기도에 관한 이 교훈의 결론은, 어떻게 기도하며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를 쭉 주님이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구해! 그럼 다 받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강론하고 계시는 주님의 결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게 되라, 행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이 너희 인생을 주도하게 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시고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간구의 제목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구원의 길을 완성하게 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돈이냐? 명예냐? 인기냐? 권력이냐? 집이냐? 차냐? 입을 옷이냐?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지금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어떻게 저를 해보시든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믿음을 갖고 싶어도 안 되고 뭐 성경 보라고 맨날 짓거려도 성경 보기 싫고 기도하라고 맨날 얘기하면 기도하기 싫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보시든가 저를.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자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선물로 주옵소서. 이 믿지 못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미 신앙의 길에 접어든 분들은 오늘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 성령의 친밀함을. 성령을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성령을 구하면서 나의 삶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성화에 진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한번 변화시켜보라고 반항하면서 당신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지 말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고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십시오.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자꾸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께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내할 힘과 세상과 싸울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고집대로만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안 도와주시네, 기도를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시네, 우리가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그 도우심이 없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란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성공이 아닙니다. 성령과 더불어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오늘도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 우리의 뜻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니,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구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